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된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로서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사역이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셔야 하는데 그 짐이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 짐이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증거해 주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고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현재적 믿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엄하신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증거해 주시는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적 믿음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할 때 36절 후반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들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이 해주는 이 말,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분수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무겁고도 슬픈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끝나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행해주신 그 많은 말씀들과 그 표적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을 믿을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믿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보면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으나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것을 미리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요한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많은 말씀과 표적으로 그를 증거하여 주셨고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백성이 이 빛을 거부하였다. 이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의 실패, 그들이 자신들의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믿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주님을 죽였던 이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 백성들의 불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고 할 때에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우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그가 오랫동안 고민하였는데 그는 이사야가 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까? 불신앙이 승리한 것입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이 경륜의 놀라운 그 사건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완벽한 묘사,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승리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였을 때에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다. 이 고난의 종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난의 종이 거부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600년 후에 오게 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일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 선지자의 또 다른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여러분,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또 다른 예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시점과 이사야가 예언한 시점과 또 현재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시점을 여러분들은 한 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때가 이 세 개의 시점이 하나로 겹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의 말씀을 주실 때에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현재적인 우리가 지금은 그 현재적으로 읽고 있지만 이미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상태인데 그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때의 이 이사야의 경험과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무리들,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를 그가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 시점, 한 60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점이 하나로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요한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요한이 여러분 이 세 개의 시점을 하나로 겹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이제 6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의 말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시려고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을 연구하지 않고 이 구절만 읽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6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사야가 했던 사역의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였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어떤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너의 말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면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에 그들은 귀를 막고 선지자를 미워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하기 전부터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거역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완고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호소하였지만, 그들은 수많은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도리어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완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과 탐욕 가운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을 대적한 결과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고 은혜도 내리지도 않고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그들은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죄악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을 때에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근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내가 이것을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그렇게 갈등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죄의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기회를 누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의 자기를 방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결단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귀가 막히고 눈을 뜰 수가 없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디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일어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갈등을 겪고 한때는 주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듣기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불신앙과 악의로 대적한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양심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도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기꺼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영혼이 빠지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람들의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을 넣어주시고 그들의 귀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의 표적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적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충고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현재적인 마지막 충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재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나의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없는 악에 사로잡히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그것을 거절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36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주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그거를 찾을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고 자기를 감추시면 그 영혼은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의 마지막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이 현재적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뒤로 미루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길을 더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불신앙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현재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당장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현재적인 우리의 반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나의 영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존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은 표적의 책의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은 믿음을 향한 예수님의 권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가? 이 교리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믿기를 주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리이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교리는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화법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향하여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던 어떤 한 선한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와 같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사역과 그의 기도와 그의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시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우리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땅에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갇혀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도무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빛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들은 그 전에 죄와 더러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악한 행실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는 조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더러운 죄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더러움과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빛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빛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그가 주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자들이 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듣고 믿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이 심판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날이 분명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여기 학원에 우리 중국 학생들이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이 청소년들이 구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제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세상의 문화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때 이들이 과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의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믿는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게 들리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때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사실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때가 아주 먼 훗날 있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때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모아주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받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속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눈앞의 즐거움과 자기의 삶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성실한 것 같지만 미련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금방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노력은 한순간에 불로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의 쌓아놓은 재물이, 너의 그 재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가 너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갈며 후회하는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멀리 있는 때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에게는 수능 시험보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더 빨리 오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저버리는 자는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이때, 죽음의 때, 심판의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날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빛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복된 영혼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 그의 죽음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빛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